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험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준비된 내용 크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지금부터 25년 전, 2000년 12월 24일, 언제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앞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회인 구계교회의 안수집사인 김상태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됐다는 소리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김 집사님이 바다 어장 중앙에 그물을 정치망을 쳐놓았는데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그물에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고 김 집사님이 쳐놓은 중앙에 있는 그물에 고기가 모두 걸려서 잡혔습니다. 잡힌 물고기는 광어입니다. 광어. 1미터 되는 거. 큰 거 아시죠? 그 회 떠먹으면 맛있어요. 이 방어 때는 원래 얕은 바닷가에서 잡히는데 이번에는 이웃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 쳐놓은 그물을 피해서 중앙에 깊은 바닷물에 쳐놓은 이 김집사님의 정치망 그물로 들어와서 죄다 잡혔습니다. 이게 좀 그물을 늦게 치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잡힌 데는 이미 마을에 그 어부들이 망을 다 설치해 놓고 안 잡히는 중앙에 만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쳐놨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잡아 올린 방어, 1미터 되는 방어의 숫자가 2370마리나 되었답니다. 한 마리당 가격이 그때 15만원 정도 하니까 한 4억원 정도 벌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4일 날 건져 올린 방어 때는 그날 잡힌 방어 때 일부분이래요. 마을의 노인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로 한 사람의 그물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방어 때가 잡히기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김상태 집사님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기적과 비슷하지 않나요? 전혀 잡히지도 않으리라는 중앙에 방어 때가 이렇게 원래 정치망이니까 일렬로 서서 들어가거든요. 요만한 간격을 두고 밤새도록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기적이잖아요. 김 집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고기가 좀 많이 잡혀서 허름한 그 예배당, 교회당을 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현상을 보면 결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중앙에다가 그물을 쳐놓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네요. 전혀 방어고기가 잡힐 기대할 수가 없는 어장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고요. 25년 전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눈을 2000년 전 갈릴리 바다로 한번 돌려봅시다. 갈릴리 바다에서도 이와 같은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과 뭐 순종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실패와 좌절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일을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고 예수를 그의 생에 주님 더 로드로 영접하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만드는 사전작업을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산업자입니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해서. 동업자인 동생 안드레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배를 타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에게 갈릴리 바다에 관한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어느 날 밤새도록 배를 타고 투망질을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손금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일인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입니다. 본문 5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힘쓰고 했었지만은 아무 소득이 없는 헛수고였다면 시몬 베드로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바치고 일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 허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바라던 결과를 만들었다면 영혼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결과는 없고 육체는 말할 수 없이 지쳐 있다면 수치와 좌절과 허탈감을 느끼겠지요. 자신만만하는 자기의 전공 과목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새워 갈릴리 바다에서 일했지만은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피로와 허탈감 속에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요즘 우리나라 뱃사람처럼 내일은 용왕님이 용왕 바다 밑에 있는 용왕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다는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어부들이 돌아간다 그러네요. 베드로도 뭐 용왕은 안 불렀겠지만은 베드로도 이런 그 소망을 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께서 찾아왔습니다. 인생들은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은 실패자에 대해서는 냉담하게 등을 돌립니다. 인생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실패한 결과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일로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을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세상 일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이 이곳에 와 계십니까? 이것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성공으로는 결코 하나님은 만날 수 없게끔 되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물론 인생의 승승장구하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D.L. 무디 같은 분, 구두 가게가 성공했을 때 때려치우고 목자의 길을 갔거든요. 그런 분들 참 드물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상급학교 진학에 좌절되었습니까? 될 것 같은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맛보았습니까? 아니면 연애하다가 안 맞아서 뒷발로 차여서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식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엇나갔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아내의 단점이 혹은 남편의 약점이 이거 20년, 30년 살아도 나와요. 여러분, 뭐 다 알았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안 그래요?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무슨 나와요? 아, 나오는 모양이네. 실망감이 나오거든요. 어휴, 저런 사람을 이렇게.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 맛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인생의 좌절과 실패를 겪는 동안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이 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이 실패를 맛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을 이러한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로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절망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모험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래?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적인 모험과 결단이 없었다면 결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앉으셔서 해변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 말씀은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했습니다. 아마도 30분, 1시간, 또 2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설교는 실패로 인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 세워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하십니다. 그 명령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는 명령과 그물을 내리라는 두 개의 그릭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목수고 나는 뭐예요? 갈릴리 바다의 수산업자다. 아니 목수가 어떻게 이 수산업 전문가인데 가서 고기 잡으라 말라 그러냐고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 있죠. 목사는 뭐 다 알아요. 바이올로 전공 하시는 분인데 가서 조언하면 바울을 전공하시는 분들 목사가 뭐 안다고 이래 아래로 내다볼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완전히 예수님인데 빠졌거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울리면서 들렸고 그 말씀은 그의 심령에 감동을 주면서 새겨져 남아있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귀에 쓱 들어와가지고 이 귀로 쓱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머물러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으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안에 타서 전해주었던 한두 시간의 그 말씀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잡으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깊은 데로 노주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얕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노주어 가야 됩니다.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해변가에서 배 타고 노주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위험을 감수합니다. 모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모험입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물을 바다에 던지기 전에 먼저 깊은 바다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 위에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직 베드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 따라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 거렸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바다로 들어가는 순종을 보인다면 홍해 바다를 갈라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넘실전 거리는 저 홍해 바다에 그냥 들어가면 모두 죽어요 그러지요. 하나님 먼저 홍해 바다 좀 갈라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들이 들어갈게요. 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걱정 안 해요. 헌금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기 눈에 보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믿음, 모험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가 홍해 앞바다에 출렁거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바다 속에 발을 들여놓으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홍해 바다에 발을 넣으리라. 이것이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순종을 하여서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요. 오늘 이 강단 위에서 나를 통하여 선포되는 좋은 말씀들을 그냥 즐기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라고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하실 때 야 그냥 좋은 말씀이야 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다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을 실어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무엇무엇 하라 그리하면 어찌어찌 되리라.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적인 모험을 하겠어요? 기적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신앙적인 결단,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맛보았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으므로 수지를 맞았다 하면서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육신적이며 일시적인 유익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는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이 지상교회 안에는 참 많습니다. 기복신앙은 번영의 신학, 신학 가운데 번영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번역의 신앙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총알이 날아오더라도 예수 믿으면 총알이 착 피해간대요. 예수 믿으면 그 흔한 감기도 안 걸린대요. 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아서 보면 그 뭐 로봇인가 몸이 같은 육신인데 말이에요. 만사 형통, 만사 형통 아니에요. 찬송가도 그 잘못된 가사를 자꾸 불러서 그런지 예수 믿음 만사형통한 만사형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형통하게 풀어가는 것, 요 형통은 있어요. 주님이 이 형통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사형통은 없어요.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 주님에게 딜을 하고자 합니다. 딜 아시죠? 딜이 뭔지. 아, 차 살 때 말이에요. 저 딜러에 가가지고 밀고 땡기고 하잖아요. 딜 말이에요. 라피 예수님, 우리 좀 동업합시다. 내가 잡으라고 고기 잡는 기술을 댈 터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맥만 딱딱 짚어주세요. 요즘처럼 뭐 어근 탐지기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물을 내야 될지만 알려주시면 내가 배 타고 가서 탁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 반반씩 나눕시다. 얼마나 좋아요. 복권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복권 살 테니까 반은 하나님께 반은 내가 갖고 이렇게 좀 딜해가지고 복권 좀 되게 이거 똑같잖아요 이거. 그래 안 그래? 제가 반 가지고 반은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성교비로 쓰세요. 그럴듯하고 좋은 일이지요. 기복신앙의 인물들은 영성을 돈벌이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인물 나오죠. 사마리아성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베드로에게 돈을 들이밀면서 성령을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호되게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야, 그런 베드로는 참 달랐어요. 베드로에게는 보다 영적이고 근원적인 유익이 그 기적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복신앙은 그게 안 보여. 어우, 돈덩어리, 고깃덩어리 이것만 보여.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베드로의 영안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다면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구나 하고 주님 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깊은데 고기 잡았는데 거기도 끌탕이야. 아이고 역시나 박시나 그럼 떠났었겠죠. 그러나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자 배에 타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설교자라고 말씀 잘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한 능력과 권세 있는 뭐 랍비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배에 타고 있는 분이 랍비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청년 갈릴리 출신의 랍비가 다름 아닌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기적을 준비해서 일으키신 목적입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참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요즘 이 말년이 돼 그런지 왜 이렇게 기적도 안 일어나는지 심히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러 좀 나오세요. 이따 아이고 그만둡시다. 그래서 하도 안 나오기에 금요일 날 원고를 이제 막 메일로 보냅니다. 그 시간 깨어 기도하라고. 성령으로 영안이 열린 자는 모든 교회 일 가운데서 교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과 사역을 주신 의도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과 사역 속에 임하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잘 마쳤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그 교회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래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일을 망쳤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일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낸다면 그 실패를 인하여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세요. 바다를 떠다니는 옛 시대의 돛담배.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참 순풍의 돛담배가 됩니다. 확 나갑니다. 근데 앞에서 맞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배가 뒤로 밀리나요? 안 밀려요. 삼각도선 이렇게 옮기면서 지그재그로 배가 앞으로 나갑니다. 실패를 인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옆에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은 있겠지만 어휴 저것도 못해 이러면서 그치요. 교회를 하면서 그러나 인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실패하더라도 담임 목사인 제가 책만 안 합니다. 오 그래 얼마나 깨달았어. 깨달음만 이야기하면 오케이.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뭐 해봐야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살이 요즘은 70년이 아니죠. 90년, 10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고 영혼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가 이 세상에서 업적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남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일을 자부심 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다면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머리는 명석하지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마나탄에 가 있는 월가에 있는 분들 참 그런 분들 많습니다. 머리는 샤프하게 돌아가는데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시몬 베드로는 그 기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 배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예수께서 조상 적부터 섬겨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서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아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떨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무서워 말라 하면서 10절에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인생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요. 기고만장해. 눈뜨고 못 볼 정도에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고꾸라집니다. 인생은 좀 이런 인생들이 교회 안에 많게 되길 바랍니다. 뭐 좀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국의 심프 성경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분 때문에 외과 수술이 쉽게 됐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생애 중에 최대의 발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심프 성경이 머리를 쉬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큰 발견이거든요. 이거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인물을 세상에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뭐를 경험하게 했어요? 실패와 좌절을 어느 날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실패와 좌절에서 벌떡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그 기적을 통해 보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보게 하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시간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인생의 슬픔과 고난으로 힘든 생을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 강단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의 모험을 할 때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으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깊이한 이 지식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흉태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오 은혜의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재물 불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소가 강물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도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와 좌절은 우리 하나님의 시작하실 시작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기적처럼 나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기청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들렸습니까? 좌절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병에서 놓여 강건함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수 있는 베드로처럼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23분 간구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체험하고 만나게 만들어 주셔서,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인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좌절과 실패 가운데 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이 실패와 좌절에서 건져 주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고 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무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또 실패와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자를 위해서도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병이 낫는 기적이 있고 실패한 가정의 모든 사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모든 실패한 인간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피로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오니 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 속에 저희가 잠겨있게 만들어주시고 열려진 저 천국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 부분으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내 삶이 세상적인 성공이 나타날 때는 아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좌절이 일어납니다.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에 오셨어요. 내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 대시면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하면서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